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내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연약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 9절에 나타나듯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곧 주일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12절부터 13절에는 제자들 중 시골로 가던 두 사람.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이야기를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이 시골이 엠마오인 걸 알고 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열한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등을 통해서 여기에 없는 한 제자가 도마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분명 십자에 못 박힌 채로 매달려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수습돼서 장사되었고 사흘 동안 무덤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증거이고 사람이 무덤 안에 있는 것은 죽음을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또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죽음의 원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잃어버렸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사건, 또 이어지는 4장에 나오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 이런 사실들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끝은 단지 몸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죄의 몸을 가진 채로 영원한 지옥불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된 상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의 힘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죽음을 딛고 부활하신 것은 모두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는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원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되셔서 대신 이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흠과 허물도 없는 완전한 의로운 상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 참 생명을 지닌 상태를 잃지, 잃어버리지 않으신 채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 가운데 누릴 의와 생명을 대신 얻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린 이러한 사실을 아주 간략하게 로마서 4장 2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인간 역사가 뭐 역사학자에 따라서 뭐 시간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 온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순간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단연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일입니다. 이 사건만큼 사람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 대속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바로 교회에게 새로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첫 창조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하셨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창조의 안식을 잃어버렸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안식일 규례를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희생자살 드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차 올 이제 잃어버린 안식의 회복, 장차 있을 진정한 안식, 그것을 예표하고 그것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구약의 안식일의 표상이 이루어진 실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교회는 안식 후 첫날, 이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고 이 주일에 예배와 그리고 성례, 성찬과 세례,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부활 후에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구원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진정으로 믿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보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가 전한 사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 마리아가 목격한 거거든요. 그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오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두 제자도 역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엠마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알렸지만 다른 제자들도 두 제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사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것, 보통 병행 구절이라는 표현을 쓰죠. 거기에 사실 오늘 세 가지 만남이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이제 마지막에 열두 제자, 물론 처음에 열한 제자가 만납니다만 그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과 비교해서는 이제 비교적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흥미롭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들이 거기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에 잘 나타나는데 사실 마리아가 두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요한복음의 기록은. 오늘 마가복음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익히 기억하실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갔냐고 예수님께 물었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불렀을 때 마리아가 그때 비로소 예수님 아는 그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본문이 길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본문이 길고 처음에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가 같이 막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가서 뭔가 이제 유할 곳으로 가서 식사할 때 식사할 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아까 도마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믿음 약한 도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도 다른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일부러 그런 내용들을 거의 뭐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혹자들은 오늘 여러분 성경에 주가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누가복음 16장 이제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가 없는 사본이 있어서 어떤 사본에는 8절로 끝나는 사본들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사본이. 네, 그래서 뭐 편집되었다 여러 가지 무슨 비평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까지를 마가복음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분명 성령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럴 때 단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이 마가복음의 그 구조를 보면 이 간략한 구조를 보면 돋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지 않았다예요. 이 세 가지 사건 간략하게 기록해서 더욱 뼈대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단적인 면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처음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부활한 사람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 질문자들은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 부정하는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서 겸손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단정을 내리고 질문하는, 그러니까 조롱에 가까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다시 살아나면 그 몸은 뭐냐? 이렇게 짓궂게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 흔히 상식이라 부르죠.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성경에는 이런 상식으로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부활만큼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도 없다 하겠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죽어서 그 몸들이 완전히 썩어버리거나 불에 의해서 타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있죠. 또 맹수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버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지녔던 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진실이다. 부활의 사실을 정말 사실입니다. 믿는다고 하죠, 보통.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은요,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흔히 상식이라 불리는 그들이 자랑하는 이성이라고 불리는 것으로는 도무지 알아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부활이라 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전서 15장 35조 이하에서 부활을 이제 비유로, 씨로 비유하거든요. 제가 농촌에서 산 지 꽤 됐는데 그 비유가 정말 저에게 잘 와 닿아요. 제 아버지가 텃밭이, 꽤 넓은 텃밭이 있거든요. 제가 사는 집에. 제 아버지가 소일거리로 농사를 쫙 지으세요. 그러니까 뭐 팔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이제 순수하게 이제 시간 보내고 거기서 수확되는 것을 이제 가족끼리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몇 해 동안 하시거든요. 저는 게을러서 안 도와드리고 집에 가서 이제 구경만 하거든요. 정말로 구경만 해요. 옆에서 보면 너무 신기해요. 가끔 이제 장날이 되면 아버지랑 같이 그 씨를 사러 가거든요. 씨를 사러 가서 씨를 사와다가 그 밭에 심어요. 근데 사온 씨는 생긴 게 다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색깔도 좀 다르기도 하고 크기도 좀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대동소이 비슷해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다 그냥 작은 알갱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 땅에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거는요, 어떤 거는 막 배추가 되고 어떤 거는 참외가 돼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참외가 되고 어떤 거는 딸기가 되고 어떤 거는 파가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묘목 작은 모종을 심기도 해요. 씨를 심는 게 아니라 이제 사다 묘종을 사다가 심기도 하지만 어찌 되었건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봐서는, 씨만 봐서는 이런 게 맺힐 거라고, 이런 게 열릴 거라고는 상상 못 하거든요. 여러분 가지 같은 거 보셨어요? 가지가 이제 좀 이렇게 대를 놓으면 가지가 이렇게 잘 뻗거든요. 키도 굉장히 많이 자라요. 옥수수 같은 거 너무 신기합니다. 옥수수는 정말 높이 자라잖아요. 옥수수는 한 번 심고 다신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높이 자라서 햇빛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안 자라더라고요. 이런 게 다 경험이죠. 그래서 한 번 심고 더 이상 옥수수 심지 않는데 그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씨였어요. 그게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높이로 자라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란 먹기 좋은 옥수수 열매를 맺거든요. 이제 그런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익숙하게 보는데 어찌하여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부활을 참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사실들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그것을 뛰어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대속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 부활 사건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비록 우리의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예수님 외에는 구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익숙한 그런 경험으로는 아,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부활 사건이 참 사실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부활하셨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우리 또한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지금은요 학생들이 꽤 있는데요.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니? 라고 하면 정말 예쁜 얼굴로 초롱초롱한 눈으로 예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아직은 어리고 또 부모의 권위를 그냥 잘 따르는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자기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때도 지금 아이들이 귀엽게 대답하는 것처럼 정말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리란 그렇게 고백하리란 그런 장담을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언약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하리라 믿습니다만 그게 그냥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장년들이야 뭐 당연히 많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따라서 깊게 상고하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이 대답을 잘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지를 계속 묻고 그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도 함께 대화하는 가정 속의 모임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날은 과학주의 시대잖아요. 과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시대인데요. 과학은 검증 가능한 어떤 사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진실이라고 얘기하죠. 거기로부터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 추론하기 때문에 사실에 가깝다라고 제 주장을 합니다. 검증 가능한 사실 주로 이제 실험이잖아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 그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거. 거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 과학적인 어떤 결론은 그건 진실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그 과학도요, 그 과학을 수행하는 사람이 배제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사람이 객관적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과학적인 결과도 믿음에 가깝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그런 가치관이 팽배하냐면요. 일반 학교나 사회에서 뭐 과학을 기초로 하여서, 과학적인 사실을 기초로 하여서 말하는 것은 정말 사실이고 인정할 것이고 모두가 다 동의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뭔가를 말하면 그것은 종교고 아직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이게 타박하는 그런 비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실 과학이나 성경이나 출발점은 그 기초는 둘 다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그 어떤 과학적 진실보다 더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책망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강퍅하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강퍅하다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말이 제일 이제 적절한 인물이, 성경의 인물이 바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고집스럽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바울의 바로의 완악함, 강퍅함, 우리가 그것을 좋은 예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토록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사실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나쁜 것인지, 죄에 가까운 것인지를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누가의 기록이 하면 누가복 24장 37절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면서도 잘 믿지 못했거든요. 처음에 환영이라고 했어요. 환영. 그 정도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 그만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려준과 함께 그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기적을 누리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부활의 사실만,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냐,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자들은 부활을 이미 본 적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결국 죽게 되겠지만 비슷하게 얼마 전에 나사로를 본 적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죠? 죽은 나사로가 살았단 말이죠. 물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흘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히 죽은 것으로 판정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깊은 차원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이 구조가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깨닫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어진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 또 제자들의 사명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이르시되라고 하고 나오죠. 이 장면은 분명 시간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바로 앞 장면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의 시간이 지난, 뭐 적어도 수삼일이 지난 이후의 말씀일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그런데 이제 마가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기록하여서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깨닫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잠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죠. 6장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네. 보통 세례하면 씻는 예식, 그래서 죄 씻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더 나아가서 세례의 깊은, 세례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 담겨 있는 그런 깊은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례를 말할 때에 예수와 합하여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5절에는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로마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하여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그런 근본적 변화를 이 의식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정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었던 그런 이례적인 사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참 그것은 믿기 어렵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결부되어 있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실 그러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에 많은 죄인들이 함께 하게 되며 그분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과 같은 그 일에 그 놀라운 일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어서 부활에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세례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비록 아주 명확하지는 않고 암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조를 보면 사람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그런 부활의 내용은 단지 사람이 죽고 사는 이 정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 전체적으로 많이 확인했죠. 오랫동안 가르쳐 오셨던 그런 내용들 방금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 확인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그 안에 함께 연합이 되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자라고 있는 것처럼 그와 접붙여져서 함께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오직 그의 능력으로 그가 얻은 그런 공로 권세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는 그런 신비 그 신비가 담겨 있다고 하겠죠. 제자들은 아마 이 모든 사실들이 복잡하게 떠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과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각각 그런 많은 질문들, 궁금증들 그리고 어쩌면 좌절, 어쩌면 두려움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었기에 당장 앞에 있는 두려움, 그러니까 군사들의 권세 이것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같은 그런 원리로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 그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그토록 가르쳐 오셨던 이 구원의 방식, 구원의 그런 은혜의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은 처음엔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점차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마가복음은 그런 부분들이 다른 복음서처럼 아주 자세하게 부드럽게 설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설명이 돼요. 처음에 모두 부인하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15절 이하부터 또 이르시되 하고 이 제자들에게 딱 사명을 주시거든요. 이걸 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딱 뼈대만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상황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이런 지식이 있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가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걷어내니까 이것이 오직 은혜구나. 사람이 제각각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물론 그런 이유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가까운 원인들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진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점을 더 명확하게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것도 힘이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뭐 성경을 많이 좀 알고 있, 비교적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은 평소에 뭐 성격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평소에 내 말을 부드럽게 들어줬으니까. 이런 이유가 아니라 그 어떤 이유를 다 제거하더라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라 사람의 이유로 누가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월에 전도 초청주의 있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전도를 잘 못하는 축에 속해요. 제가 안 그래 보이지만 제가 낯도 많이 가리고요.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냉담한 말을 하거나 그러면 주눅 들고 위축되고 안 그럴 것 같죠. 뭐 그래요. 혼자서 막 생각하고. 그래서 뭐 신학 시작할 때부터 제일 어려웠던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다 보면 이제 학교 생활 중에서도 이제 노방 전도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되는지 창피함 당하는 것도 좀 부끄럽고 오래 기억에 남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 이제 5월 26일에 맞죠? 맞습니까? 날짜? 네, 그런 거 제가 잘 틀려서 맞죠? 네. 5월 26일 전도 초청주일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 이제 초대하실 텐데요. 그 준비한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런 게 좀 불편해. 이 사람은 데려오면 교회에서 이런 게 좀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그죠? 이 부활의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죽음의 그 사실을 전하시고 담대하게 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로 와서 더 기쁜 말씀을 듣도록 요청하는 것, 초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죽음으로 뒤바뀌어 버린 이 세계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이게 현실이다 이게 뭐 상식이다 이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것의 영향 가운데 있는 그런 인간의 비참함 상황일 뿐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말미암아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나는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말미암아 벗어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 생명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말하기 어색한 일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과학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 죄로부터의 구원, 인간의 죄성 이런 걸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한 시대가 점점 더 되어가고 있어요. 그거는 종교고 그거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받아들이는 꼭 미혹되고 있는 홀리고 있는 사실이 아닌 그런 종교 생활일 뿐이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각성이란 단어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각성. 그러니까 깨어서 정신 차리는 거죠. 자다가 좀 깨면 꿈인지 아니면 꿈을 깬 건지 좀 애매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인상적인 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운이 남으면서 이제 깨었을 때에도 영향을 이제 미치죠.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그것이 꿈인 줄 알고 이제 아, 그것은 꿈이었지 하고 완전히 이제 벗어버리게 되잖아요. 각성이죠. 요즘은 거의 안 꾸는 것 같은데 군대 꿈. 네. 우리 남성분들은 꾸실 텐데 아, 군대 꿈 꾸면 밤새 괴롭다가 깨면 힘들어요. 다시 군대 가는 꿈을 꾸거든요. 네. 꿈을 딱 깨면 그 처음에 입대했을 때 저는 30개월, 2년 6개월 있었는데 제가 헌병이어서 공군이지만 헌병이어서 꽤 거친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날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 2년 6개월을 어떻게 버티지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그 기분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딱 깨면 그 중간 상태에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꿈이었구나 하고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제 각성을 하게 되거든요. 마치 그와 비슷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성경 부활 사실로 말미암아 각성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없었던 삶은 거짓이었구나. 그건 의미가 없었구나. 그거는 죄의 영향감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부활이 영향을 미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힘을 미치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 변화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모였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변화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안심을 하고 이게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구나 진짜구나 라고 함께 위로를 얻고 힘을 다해서 그 새로운 현실을 점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그 사실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 그게 부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사람들 보기에 좀 이렇게 좋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고 교회 다니니까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뭐 교회 성도님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 서리 집사 이런 게 없어서 보통 일반 교회들은 그냥 다 집사님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집사니까 이런 타이틀 속에서 좀 너무 지나치게 나쁜 일 안 하고 아니면 남들 안 볼 때 좀 나쁜 일을 하더라도 남들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는 그 정도 좀 더 나아가서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혹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물론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사실 난 죄로 인해서 부패했고 타락했고 정말 죽었구나 내 몸이 움직이고 호흡하고 있지만 내 영혼이 죽어서 내 육신은 마치 꺾인 꽃처럼 금세 시들 뿐 아무런 그런 힘도 없고 아무런 그런 의미도 없는 것이구나
내 진짜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단절되었구나. 그것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정말 깨닫는 거죠. 각성하는 거죠. 내 마음 깊이 들어가서 괴롭고 슬프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 문제 정말 해결하고 싶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복음의 진수가 복음의 정수가 나에게 뛸 듯이 기쁜 사실이 되어서 새로워진 나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진정으로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비록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완전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이제 부활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부활을 얻은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에 합당한 그런 의로운 삶,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된 일이다. 이게 나의 인생의 가치다. 예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큰 생각 없이 좋은 직장,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 뭐 자본주의 시대니까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얻고 아니면 힘도 얻어서 이런 사람들을 부리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림을 당하기보다는 부리는 위치 이런 거에 있는 것 거기에 골몰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먹고 사는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골몰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거는 잠시 잠깐 있을 뿐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영원히 있게 하는 아무런 재료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와 연합되어 있는 합하여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새로운 영혼의 그런 결과물들, 결실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령의 열매들과 그것을 말미암아 나오는 많은 말들과 행동들 비록 그것이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쌓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 안에서 그것이 차곡차곡 하늘 보화로 쌓여서 마침내 내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복된 일인지 주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에게 기이한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뱀을 집어올 도시에서는 어렵겠죠. 그렇죠? 제가 사는 데는 뱀이 있어요. 아주 오랜만에 뱀을 봤는데요. 참 음산하더라고요. 뱀이 슥 기어가는데 성경에서 왜 그 뱀이 그런 죄 악의 표상이 되는지 사나이 표상이 되는지 체감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뱀을 집어올려도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러한 기적을 함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기초를 세워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사실 이것은 구약의 예표,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 발견되는 구약의 예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였던 예표요. 그것의 성취로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때 나타난 일들이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모든 시대에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그런 수단일 뿐 결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교회 시대 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사도들이 막 기적을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끝나요. 뭐 아무런 그런 무슨 특별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이러한 약속들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 전파될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될 뿐이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기이한 게 부활 자체거든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참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어린이들에게, 어린 자들에게 그것을 처음 줄 때 마치 아이들에게 좋은 것, 좋은 약을 주고 싶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니까 단 거 섞어서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당부드리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런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선교 나가십시오. 정말입니다. 선교로 나가셔서요. 정말 복음의 불모지, 말씀이 처음 선포되는 그런 곳에 비교적 이런 기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도우시던가 선교지에게 나가시면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복되다. 진정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약속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각자에게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이게 급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는 특히 부활의 날에, 오늘이 부활을 기념한 날이거든요. 우리가 부활을 인정하는 자로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함께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모두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각성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함께 쫓아가야 합니다.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이 부활 신앙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이게 진실이잖아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그런 각성 가운데서 교회의 힘이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그런 교회의 힘이 점차 상실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이 세대의 그런 유혹에 빠져서 부활을 증언하는 것, 그것을 자랑스럽게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점차 드물어지고 있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점점 낯선 것으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엄숙한 시대에 더더욱 현상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비교적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규모를 이루고 있는 그런 현상교회는 더욱더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각성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각성하여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점차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활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라기는 현장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더욱더 분투하여서 복음을 전하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 그와 합하여진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에 대해서 강하게 증언하는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찬송